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엎드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르지에서 시온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와 조국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현실과 타협한 참담한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구장에서 본 것처럼 그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비통한 심정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토록 죄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고생했으면 돌아올 만한데 아직 몸과 마음에 포로로 있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끈질긴 죄의 고리가 그들을 다시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넘어져 버린 백성들에게 망연자실했겠지만 그렇다고 즉시 행정권을 발휘해서 잘못된 자들을 끌어다가 죄를 추궁하고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영적 리더답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힘과 어떤 힘이 팍 들어가서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보여준 것은 이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철저히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이 모든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그 죄와 함께 자신을 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몽둥이를 들었다고 집이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빗자루를 들어야 집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누굴 비난하고 잡으러 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홀로 앉아서 기도할 때 비로소 민족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도 빨리 퍼지지만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모두에게 정말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평양대부흥운동도 1907년 1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자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했든지 어떤 청년은 귀를 막고 막 도망갔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니 다시 본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회개가 시작이 되어서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을 덮고 온 대한민국을 덮고 회개운동 부흥운동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오늘 이 새벽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을 절제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회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만 보면 큰 것을 상징하는 많은, 크게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칼을 휘두렸다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고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자발적으로 나오고 회개케 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오니까 아, 이 분위기에서 나도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위기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운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던 중에 백성이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기도를 거울 삼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회개가 터지고 바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번제단 앞에서 죽어가는 희생제물처럼 에스라가 죽음을 각오한 회개를 주 앞에 드렸을 때 그 회개가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죄를 직면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 번제단 앞에서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던 그 곳에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들이 추악한 모든 것들 앞에서 엎드리고 통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와 함께 자신을 묶으신 것처럼 바로 에스라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민족의 죄를 품고 바로 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앉아계신 성도님들 다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핑계, 변명, 수많은 말 아닙니다. 주 앞에 서게 되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제단 앞에 엎드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영적 리더의 자리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가 가지게 되는 부담감은 엄청난 것 같아요.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면 부담감이 생기고 그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게를 홀로 견뎌내는 것이 마땅한가요?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가냐. 스가냐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방백도 고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느끼는 그 통회와 아픔을 우리도 느낀다라고 에스라와 우리는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아팠는지, 당신이 왜 울고 있는지 우리는 공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냐라는 이름이 성경 몇 군데 나오지만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18절부터 44절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신기하게 스가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즉 스가냐는 에스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역시 백성들의 죄를 안고 에스라의 마음에 동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는 에스라의 통회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신과 백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위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리더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았고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지만 그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바로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까지 소망이 있나니. 우리 한번 이 본문은 밑줄 긋고 오늘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낙망이 더 어울립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에스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지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영적 거인, 위대한 리더라 할지라도 지지해 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시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스가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유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를 지지해줄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내리라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스가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보, 소망이 있어. 직장 가셔서 선포해 주세요. 사장님, 동료들에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행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들의 회개는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았죠. 눈물 몇 번 흘리고 남은 눈물 방울 몇 번 흘리고 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회개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에 보이는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말만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바로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에게 죄가 떠나갔으니 정말 기쁘다.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와 평생을 살았던 아내와 아이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물을 삼키며 심장이 녹는 정말 억장이 무너진 마음으로 그들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밀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아픔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는 완전한 끊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되돌이표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끊어야 될 죄의 흔적들이 있나요?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와 앉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론 그 일이 힘들고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가끔 계속해서 주저앉게 하죠. 상처와 아픔을 보게 하고 억울한 마음을 들게 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앉게 하지만 주님 손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끊어짐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짓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다룬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아직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옛 모습,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주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모르는 이야기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해주는 스가냐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에스라처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찾으신,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한 에스라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로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